계시록 8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며 하나님 앞에 시위한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지금 우리말 성경을 읽으면 전문적인 그 교육을 받지 않고 일반적인 지식을 가지고 읽으면 이게 꼭 일곱째 인을 띄었더니 하늘이 고요하다가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가지고 불려고 하더라 이렇게 이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 2절에 또라는 말 하나가 빠진 것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2절을 시작하는 단어에 또 내가 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또 내가 봄에 라는 것은 언제나 사도 요한이 새로운 환상을 볼 때, 그러니까 이제까지 봤던 것과 다른 환상을 보게 될 때에 쓰는 관용구 같은 것입니다. 근데 그게 없으니까 여기서 내가 보면은 일곱째 인을 떼어 하늘이 반시 동안 고요하다가 그다음에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려고 나타난 것이 거기에 포함된 듯이 보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그 해석하는 여러 견해들 중에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이 전부 일곱째 인의 내용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계시록을 시작할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기 있는 처음에 있는 일곱 편지도 그랬습니다마는 특별히 그 뒤에 나오는 일곱 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은 사실상 본질적으로 같은 환상의 내용을 담고 있고 그러나 그것이 새로운 환상으로 나타날 때마다 앞에 있는 것은 뭔가 더 보강된 그 내용이 보강된 그래서 점진적 개괄론으로 우리는 풀고 있습니다. 그것은 첫 네 인의 환상과 첫 네 나팔의 환상이 사실상 거의 내용상 일치하는 것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그 내용으로도 새로울 것이 없는, 그러니까 원래대로, 원래가 아니죠. 우리가 그 상식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일곱 번째 나팔까지는 어쨌든 일종의 진행적인 그 의미를 가지니까 일곱 나팔이 일곱 인에 들어가고 일곱째 인에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이 들어가면 이렇게 점진적인 것으로 진보되어 이 나팔에 나오는 네 나팔의 내용이 앞에 있었던 것과 같은 게 나와서는 안 되죠. 그 다음 얘기가 나와야 맞죠. 그러나 그 다음 얘기는 아닌 것입니다. 확실하게 이 앞에 이미 언급했던 내용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이 세상에 일어나는 자연적인 재해들입니다. 네 인이 그랬고 네 나팔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앞에 인의 환상에서 나왔던 것과 본질상 내용은 같으면서도 그 내용이 좀 더 강화되어서 예를 들면 하나님과 악 사이의 근본적인 대립의 묘사가 이제 더 강화되어서 나타납니다. 앞에 일곱 인에서는 드러나지 않았던, 그죠? 하나님께서 이제 행하시는 세상에 대한 어떤 회개를 촉구하는 재난들이 묘사되고 있지만, 이제 나팔에 오면 하나님과 악 사이의 대립이 이제 등장을 하고, 그리고 대접에 가서는 좀 더 그것이 더 뚜렷하게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진보적 개괄론이라 이렇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팔, 일곱 나팔에서 등장하는 재난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있어서 그 점강법 중에 중간쯤 되죠. 점강법이라고 이렇게 제가 쓰는 용어는 우리 잘 아는 크레센도 말입니다. 남성성가 대원들은 잘 모르시는 말이군요. 크레센도라고 있는데 그 중간쯤 되죠. 그러니까 일곱인, 일곱 나팔, 이제 일곱 대접 이렇게 가죠. 같은 내용이 점점 내용이 강화되면서 그러나 사실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고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죠. 일곱 인에서는 땅의 4분의 1을 해하라 이렇게 명령이 주어진 것을 우리가 앞에서 보았는데 나팔 재난에서는 그것이 3분의 1로 강화됩니다. 이런 것들은 앞에서는 이제 처음에는 재난이 4분의 1을 죽이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3분의 1까지 확대되는 이런 첫 4분의 1을 4분의 1에 해당하는 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재난이 있고 또 시간이 흘러서 그다음에 3분의 1을 죽이는 재난이 있고 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지 않고 처음에 4분의 1이든 그 다음 3분의 1이든 그것이 다 전체를 다 죽이는 것은 아닌 마지막 심판으로서 행해지는 재난은 아니다 하는 것과 그러나 그 재난이 결국은 궁극적 심판을 종말의 최후 심판을 암시하고 있고 목적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리기 위해서 인의 심판에서는 4분의 1을 나팔 심판에서는 3분의 1을 대접에 가서는 이제 결국 다 끝날 것입니다만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차이를 아시겠죠? 처음에 하나님이 4분의 1만 해하라 하는 시기가 있다가 그 다음에 또 지나서 이번엔 3분의 1까지 해라 그 다음에는 전부 죽여라 이런 그런 환상을 지금 부여받은 것이 아니라 같은 환상이지만 첫 환상에서는 것이 4분의 1로 나타나고 둘째 환상에서는 그게 3분의 1로 나타나는 것은 그 재난 자체가 가지는 의미가 제한적 재난이며 즉 최후의 심판은 아직 아닌 것이 돼 그러나 최후의 심판을 시사하고 있는 암시하고 있는 목적하고 있는 재난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다 이겁니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이걸 이렇게 이해하지 않는다면 인이 있고 나팔이 있고 대접이 있고는 순서와 연대상에 이렇게 한 줄로 있는 첫 인으로부터 시작하여 일곱 대접으로 끝나는 21개의 고리가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고 일곱 인도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그 계시의 내용으로 담고 있고 일곱 나팔도 처음부터 끝까지 그 내용을 담고 있고 일곱 대접도 물론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부터 다시 오시는 날까지의 모든 세상에 일어날 하나님의 간섭과 최후의 심판까지의 내용들을 다 동일하게 갖고 있지만 그 나타내는 그 정도와 묘사에 있어서 앞에 계시보다 뒤로 갈수록 점점 더 강화되며 앞에 없었던 계시의 내용들이 보강되고 있다 이겁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시작할 때도 살펴봤던 문제지만 오늘 더 확실하게 한번 살펴봅시다. 창세기 41장 바로의 꿈입니다. 바로의 꿈을 봅시다. 41장 1절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하수가에 섰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일곱 암소가 하수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악하고 파리한 다른 일곱 암소가 하수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하수가에 섰더니 그 흉악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일곱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세약하고 동풍에 마른 일곱 이삭이 나오더니 그 세약한 일곱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앞에 있었던 일곱 암소의 그 꿈 내용이나 뒤에 나타난 일곱 그 이삭은 동일한 내용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앞에 꾼 암소, 살찐 암소를 잡아먹는 파리한 암소의 그런 묘사보다 충실한 일곱 이삭을 삼키는 세약한 마른 이삭이 더 흉년에 관한 이해로는 더 오히려 발전된 것입니다. 그렇죠? 이 꿈을 처음에는 가축들에게 흉년이 들고 그 다음에는 곡식에 흉년이 든다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계시가 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고,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하여 역사적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일을 보이실 때 같은 내용을 여러 모습으로 또는 보이실 때마다 보강하여 보이신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얼마든지 보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 2장에 가보십시다. 다니엘서 2장에는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이 나옵니다. 2장 31절 구약성경 1234페이지입니다.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꾼 꿈을 까먹었죠. 그 무서운 꿈을 꿨다는 기억밖에 없고 꿈의 내용을 잊어서 술객들에게 내가 꾼 꿈을 해몽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무슨 꿈을 꿨는지 말씀하십시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니들이 술객이면서 나보고 꿈 얘기를 하란 말이냐? 니들이 내 꿈을 얘기하고 해석해라 그랬고 아무도 못했는데 이제 다니엘이 와서 하는 겁니다. 31절 왕이요,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이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특심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팔들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때에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것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었나이다. 그리고 이제 꿈을 해몽합니다. 36절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진술하리이다. 왕이여, 왕은 열왕의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인생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물어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붙이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왕의 후에 왕만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아지가 철 같으리니 철은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철이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서뜨리고 빠을 것이라 이릅니다. 그래서 이때 본 신상이 가지는 의미는 다니엘의 해몽에 의해서 금머리는 바벨론, 은 가슴은 페르시아, 그다음에 배와 넓적다리의 동은 그리스, 그다음에 철은 로마와 그다음에 로마의 연장으로 보는 로마 시대 연장으로 보는 오늘날까지의 이 사회를 신상으로 계시했습니다. 근데 동일한 이 내용을 7장, 다니엘서 7장 1절에 가면 다르게 벨사살 왕 때 다시 다니엘에게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보였던 그 내용을 다르게 이제 보여주십니다. 7장 1절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에 다니엘이 그 침상에서 꿈을 꾸며 뇌 속으로 이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가로되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니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볼 사이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기함을 입었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으며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편을 들었고 그 입에 잇사이에는 세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에게 말하는 자가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으며 그 후에 내가 또 본 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또 권세를 받았으며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또 큰 철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열 뿔이 있었으므로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 다른 작은 뿌리 그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뿌리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느니라.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보였던 그 장차의 세상의 역사가 그때는 그 나라의 그 영광의 뭐랄까 부요함을 기준한 계시랄까요? 그런 식으로 계시가 돼서 금 같고 은 같고 동 같고 쇠 같고 이렇게 상당히 그 간단한 이미지밖에 그 계시의 내용이 없었으나 여기는 이제 사자 같은데 독수리 날개가 있고 보는 중에 날개가 뽑히고 사람처럼 두 발을 서고 사람의 마음을 받고 둘째는 곰 같은데 몸 한편을 들었고 그 입에 잇 사이에는 세 갈비뼈가 물렸고 또 셋째는 표범 같은데 새 날개 넷이 있고 머리 넷이 있고 네 번째는 그 이름을 댈 수 없는데 무섭고 놀라우며 극히 강하고 큰 처리가 있고 뿔이 열 개고 이렇게 앞에 신상에서 나타났던 내용과 본질적으로 같은 내용이지만 묘사는 훨씬 더 세밀해지고 점점 보강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이 부분 재미있으시면 뭐 책 사서 보세요. 제가 제 평생에 다니엘을 할 기회는 아마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 계시록이 가진 것이 이때는 구약에서 저길 내다보는 거라서 신약 시대에 관한 건 여기 뭐 저 끝에 조그맣게 밖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 계시록이 갖고 있는 것이 훨씬 내용이 더 풍성하고 더 자세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이런 계시의 반복이지 같은 내용의 반복이요 보강 또는 더 세밀해지고 있는 것이지 어떤 다른 내용이 계속 붙고 있는 것은 아니라 이렇게 계시록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굉장히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그 계시록을 설명하시는 분들 중에 지금 우리가 쓰는 이런 식의 계시록 보는 법을 따르지 않고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나열된 연대적으로 일어날 일들을 기록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세대주의자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들은 그 인의 계시든 나팔의 계시든 대접의 계시든 거기 등장하는 것들이 각 어느 땐가는 그것으로 상징된 실제적인 사건과 인물이 등장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찾죠. 적그리스도가 누구냐를 찾고 666이 누구냐를 찾고 거기서 말하는 무엇이 누구냐를 찾아서 그게 훨씬 재미는 있습니다. 우리 여인천하 이거 굉장히 재미있는 드라마인데 역사적 사실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재미가 있다고 쫓아갈 수는 없죠. 그래서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호기심을 만족시키는 것은 아니고 훨씬 중요한 근본적인 내용에 사실은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세세한 부분에는 성경이 거의 대부분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여러분 놓치지 마르셔서 이 계시록에 관한 이런 이해들이 여러분의 기대와 다르다는데 여러분의 신앙을 좀 시험해보는 점검해보는 기준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하여튼 이제 돌아오셔서 그래서 이제 일곱 나팔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앞에서 우리가 인으로 묘사되었던 것은 이것이 감추었던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인으로 표현된 것이죠. 보여주시는 인을 떼서 보여주시는 것이요. 그 다음에 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나팔은 언제나 승리를 상징하는 물론 나팔은 여러 가지로 쓰입니다. 경고를 하기도 하고 소집하기도 하고 또 그리고 이렇게 승리를 축하하기도 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계시록에서의 나팔은 승리를 그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나팔로 하는 일들은 많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집할 때 또 회개를 촉구하는 이래도 나팔이 등장하는 것이 요엘서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나팔을 불어 저들에게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을 면하고 회개하여 새로운 그 신자의 인생을 살라를 촉구하는 때도 나팔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더욱 중요한 것은 어떤 경축하는 일, 소리 높여 기뻐해야 하는 일, 그래서 왕의 임재, 왕의 대관식 이런 데 또 승리하여 뭐 개선하는 때 이런 때 나팔이 등장하는 것을 여러분 뭐 역사적으로 이건 하는 전통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록에서 인 일곱 인 이후에 일곱 나팔로 그 계시를 여는 가장 큰 이유는 주님이 왕이 되신 새 시대가 시작된 것을 나팔을 불어 온 천하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에 있어서나 나팔에 있어서나 대접배에 있어서나 우리는 그것이 다 내용이 재앙이기 때문에 인을 떼는 것이 무슨 그 겁나는 무슨 사나운 짐승이 갇혀 있는 우리의 문을 여는 것 같고 나팔을 부는 것이 적군이 쳐들어온다 준비하라 그러는 것 같고 대접을 썼는 것이 뭐 그냥 우당탕 퉁탕 확 뒤집어 엎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먼저 갖고 있지만 사실 성경이 이 계시록이 우리에게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인을 떼심으로 너희가 지금 겪고 있는 것이 암울하고 절망적이고 패배자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손길 속에 이 모든 세계와 역사가 장악되어 있고 그 손길은 너희를 완성하고 복되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너희를 완성할 그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손길에 의하여 움직이고 있단다를 연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그걸 열므로서 아 그러시구나를 유발하는 것이요. 나팔을 불어 야 너 이제 각오해라 이게 아니라 나팔을 불어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며 그 언제나 그랬듯이 그가 창조주시며 섭리자시며 심판자시며 왕이시며 우리의 아버지시니라 그가 너희의 대적들을 다 쳐물리칠 것이요 승리하시되 너희와 함께 승리의 개가를 부를 것이라 를 함축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모든 재앙과 환난들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들을 몰아내는 것과 그런 큰 권세의 이 집합체인 이 세상을 그래서 다 정화하는 것을 위하여 등장하는 재앙을 불러오고 있지 인 맞은 14만 4천에게는 절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건 마치 출애굽 사건에서 하나님이 바로 앞에 베푼 10가지 재앙이 모두 이스라엘을 해방케 하기 위하여 애굽의 노예의 자리에서 풀려나게 하기 위하여 그 재앙이 애굽 사람들에게는 재앙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오히려 족쇄를 푸는 열쇠가 된 것 같이 저들을 가둔 문빗장을 깨뜨리는 것 같이 작용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나팔은 마지막 일곱째 나팔에 가서 이런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의미심장한 놀라운 장면을 연출합니다. 이게 11장 15절에 나옵니다. 11장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은 24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온 대소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그러니까 나팔을 불매 뭐가 등장해요? 찬송하리로다가 등장하는 거예요. 나팔을 불매 하늘의 찬양대로 하여금 그 찬양을 울리게 하는 시그널 뮤직 같은 것이 되는 거예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하늘의 그 찬양대가 나서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승리와 그 왕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찬양은 모든 성도들과 보좌에 앉은 24장로들과 모든 존재들이 다 하며 그 찬송은 어디로 이어지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 나라의 완성 그 성도들의 영광과 함께 그와 반비례하여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들의 심판 저들의 패망과 연결되고 있죠. 18절 19절입니다. 이방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선지자들 성도들과 또 물온대서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언약궤가 보이고 그리고 큰 재난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상 받을 자들이요.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자들입니다. 이런 모든 재난들은 다 우리의 하나님 자녀된 결국들, 그 목적들을 이루는 수단이 되지 우리와는 상관없는 일들입니다. 그런데도 그 잘못된 이 종말론은 종말이 큰 환란으로 얼룩지고 그리고 그걸 면하는 데만 관심을 가지게 돼서 휴고에 너무 많은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 세대주의적 이해인데요. 그 큰 환란 전에 교회가 휴고된다고 믿고 있고 그때 휴고되지 않으면 이제 하나님 백성 아닌 자들만이 남아서 마지막 환란을 받는다고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깼다가 다 없어지고 이 악당들하고 나만 남으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에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은 우리가 보는 이 계시록의 이해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이 11장 15절 이하에 나오는 일곱 천사의 나팔이 보이는 그 내용들이 이런 찬송으로 마감되는 것. 이것은 일곱째 인, 일곱째 나팔, 일곱째 대접은 다 마지막 승리를 사실 그 함축하고 있거든요. 그 마지막 승리가 뭔가 보세요. 성도들의 찬송이죠. 어떤 찬송? 하나님의 승리와 영광과 그 의로우심과 신실하심에 대한 찬송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복주심의 약속의 성취를 받은 자들의 찬송이라 말이죠. 오늘 이런 내용들은 우리 이미 구약에도 널리 이미 알려졌던 시편 148편 시편 148편, 149편, 150편 이 세 장이 세 시편이 오늘 우리의 내용과 아주 부합되고 기억할 만한 그리고 여러분들이 늘 암송할 만한 시인데 내용으로만 보자면 148편과 149편이 오늘 우리가 한 내용을 잘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0편은 그 모두를 통과해야만 부를 수 있는 노래일지 모르겠습니다. 그 통과해야 된다는 건 무슨 과정으로 해야 얘기가 아니고 묘사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150편은 너무 다 함축해버려서 148편, 149편을 읽는 편이 더 우리한테는 지금은 더 뭐라 그럴까요? 더 적절합니다. 제가 148편을 읽을 때 제가 시작할 테니까 교독합시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찬양하며 광명한 별들아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 것은 저가 명하심에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목과 모든 백향목이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과 방백과 땅의 모든 사사며 다 여호와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 영광이 천지에 뛰어나심이로다. 제가 148편을 여러분에게 오늘의 말씀의 결론으로 제시하는 것은 여기에 언급된 그 이름들이 말하자면 계시록에 다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온 우주의 모든 존재가 하나님의 명령 아래 있고 그의 주권 아래 있으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복주심 속에 있고 또는 벌하심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148편을 오늘 결론으로 택하고 그 내용을 함께 읽자고 한 것입니다. 149편도 그렇습니다. 한 번 더 합시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회중에서 찬양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저희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이것으로 열방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같이 봅시다. 기록한 판단대로 저희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이 구절에는 성도들이 심판에 참여하고 있는 것을 묘사하고 있고 그 8절에는 세상의 권세가 심판을 면하는 기준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세상에 아무리 큰 권세와 부를 갖고 있어도 심판을 면할 수 없다 하는 것이 그 8절입니다. 이것은 계시록에서만 드러난 것이 아니고 사실은 성경 전체에서 드러난 내용이며 이제 그 하나님의 통치의 기준, 우리에게 명하신 명령의 내용들이 결국은 성취되며 그 기준을 따라 하나님께서 벌하시고 또 상 주시는 일들이 장차 일어나고 그래서 이 세상은 지금같이 죄악이 다스리지 않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로 변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계시록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고 성경 전체의 내용을 사실은 요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마지막 시대를, 종말을 어떤 드라마로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우리의 내세신앙, 하나님만을 아버지로 섬기는 예수를 믿어야만 되는 이 우리의 신앙 고백들과 내용들을 근거로 하시며 그 내용의 본질로 삼으시는 이 신앙을 지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날까지 충성하리라 다짐하는 것이 계시록의 요구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또 구원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시려고 말씀하시며 인도하시며 지키시며 그리고 모든 악한 것들을 심판하시고 우리에게 영광의 날을 주신다는 성경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주를 믿는다 고백하였은 즉 이제 죄와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별할 줄 알며 우리의 약속들을 또 고백들을 지키기 위하여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싸우기로 약속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고 위협하고 유혹할 때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이기게 하시고 우리에게 약속된 모든 믿음의 내용들이 마침내 이루어질 것을 말씀을 통하여 굳게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